역대상 8장에는 이미 우리가 토요일에 읽은 7장 6절에서 12절에서 소개된 바 있는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보다 상세하게 기술되고 있습니다. 이미 역대상 7장에 이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한번 간략하게 소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시 언급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베냐민 지파에는 남다른 특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이와 같이 상세하게 소개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또한 이스라엘 남북 분열 시 베냐민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따르지 않고 다윗 왕조의 언약적 정통성을 지닌 남유다를 지지하였으며 또 무엇보다도 느헤미야 11장에 의하면 바벨론 포로기 후에 새로운 신정국가를 건설하는 데에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열두 아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베냐민의 본래 이름은 베노니로서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이름을 갖게 된 것은 베냐민이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라헬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베냐민의 생애는 그 시초부터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이 그 이름을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기쁨의 아들이라는 이런 뜻을 가진 그 이름으로 이름을 고쳤습니다. 본문 1, 2절에 열거된 바와 같이 베냐민의 다섯 아들로부터 많은 후손들이 나왔습니다. 야곱은 임종 시 창세기 49장 27절에서 베냐민을 축복하기를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라는 유언을 남겼는데 베냐민 지파가 용맹스럽고 호전적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사시대에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기브아 사람들이 한 레위인의 처백에 행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큰 죄악을 온 이스라엘 동족 앞에서 저질렀기 때문에 완전히 멸절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 모두가 이래 분개하였으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오히려 기브아 사람들을 옹호하여 이스라엘 열한 지파와 싸우게 됩니다. 결국에는 다른 열한 지파 연합군에 의해서 남자 600명만 남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모두 죽임을 당해 전 지파가 멸종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그 이후 베냐민 지파는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게 되었는데 그런 까닭에 사울은 자기를 가리켜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 사람이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사시대에 완전히 멸절될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으나 가까스로 그 명맥을 유지하여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배출하였으며 분열왕국 이후에는 다윗 왕조를 지지하여 남유다에 합류했습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에스라서에 의하면 유다와 베냐민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더불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28절은 베냐민 지파의 상세한 족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신앙의 계승자를 세우사 역사가 바뀔 때마다 위대한 신앙의 계승자를 통해서 일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모압 왕 에글론의 억압에서 구해낸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나옵니다. 에훗은 5절에 나오는 게라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첫 사사인 온니엘이 40년간 사사를 지낸 후 활동한 두 번째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모압을 물리치고 80년 동안 태평 시대를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에훗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지도력을 발휘하였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 신앙을 가진 자였습니다. 나라가 혼란하고 약할 때 강력한 지도자가 요청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심이 철저하고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지도력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성장하여서 배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학교 교육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거목들이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서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1절에 나오는 후심은 8절에 사라임의 아내 중 한 사람으로 이혼을 당해서 소외되고 약한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두 아들 아비둡과 엘바알을 통해서 후손이 그러나 크게 번창하고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번성케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나님은 소외되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번성하기를 바라시고 소외되고 억눌린 사람들의 편에서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어떤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용기와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13절에는 후심의 아들 엘바알에게서 난 브리아와 세마가 블레셋 가드 거민을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역대상 7장 21절에 에브라임 사람이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으려 하다가 죽임을 당한 내용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받은 상처를 기억하고 브리아와 세마가 그들과 합하여 가드 거민을 쫓아내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도 베냐민 지파의 적극적이고 용감한 기질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에 삼스레와 스아랴와 아달랴와 야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호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여로함의 여섯 아들이 모두 족장이었습니다. 그들이 대대로 예루살렘에 거하였다는 말은 포로에서 돌아온 후 예루살렘은 매우 위험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거하였다는 말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매우 적극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시기에 맞는 인물을 세우셔서 지도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펴심을 우리는 믿고 우리가 당하는 불같은 시험이나 환란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아름답게 이어나가야 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배출되었습니다. 막내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초대왕으로 나왔다는 것은 참으로 큰 영예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 또한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베냐민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주 언급하였습니다. 이상의 말씀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베냐민은 슬픔의 아들로 태어나 기쁨의 아들이 되고 힘의 상징인 오른손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베냐민의 역경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결코 평탄치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시련이 우리에게 닥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고통은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시련과 연단 후에는 반드시 성도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허락하시는 주를 믿고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